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올 여름과 가을에 잇따라 평양과 서울에서 친선 농구 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체육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한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 통일 농구 경기를 개최하고 이어 가을에 는 서울에서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남측이 남녀 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 선수 혼합 경기와 친선 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는 이번이 네 번째로 15년 만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번 주 중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식 발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오늘 훈련 중단과 관련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자신의 제안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에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선의의 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중단 이유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에 다져진 우위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철도, 가스, 전력 등에서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이드 알피트르 축제를 맞아 이루어진 사흘간의 휴전에 대한 연장을 거부하고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탈레반 전투 요원들은 외국인 침략자들과 그들의 꼭두각시에 맞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종료에 맞춰 20일까지 조건 없는 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탈레반도 9일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축제인 이드 알 피트르 기간 정부군을 겨냥한 공세를 중단한다고 호응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간의 휴전이 성사된 것은 내전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의 휴전 연장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10일간의 추가 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격에는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서부 최대 도시 오사카에서 오늘 오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적어도 200명이 다쳤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58분 발생한 이 지진으로 도로 곳곳이 끊기고 지하철이 멈춰서는 등 도시 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또 건물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일부 건물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6.1의 지진은 서 있기가 곤란하거나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립국자 부모 자녀 격리 정책에 대해 부도덕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인권 이사회 총회 모두 발언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해 부모들의 이주를 막으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어린이들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동부 정부군 기지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시리아 국영 언론이 보도했지만 미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오늘 군 관계자를 인용해 동남부 국경 지역 알부카말의 알하리에 있는 시리아 군 기지가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 주도 연합군은 알부카말 지역에 공습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미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루벤 갈레고 의원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관한 미국인들의 의구심이 회담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북부지방은 낮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18도, 낮 최고 18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미북 정상회담이 칭찬과 축하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패로 보려는 시각들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지난 6.12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이 워게임을 중단하겠다는 건 자신의 요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 이유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선의의 협상에도 나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연합군사훈련이 꽤 도발적이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북한에 너무 많이 줬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들이 서로 협력해 말하는 게 우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흠집을 내는 게 일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최악의 독재자 가운데 한 명인 김정은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보이도록 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애초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너무 많은 걸 김 위원장에게 양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해 아주 많은 것을 얻었고 최종적으로 더 많은 것을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아시아 전역에서 칭찬과 축하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아주 행복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곳 미국에선 미북 정상회담이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일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합의를 트럼프의 승리가 아닌 실패로 보려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DA 뉴스 김영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충돌이라는 끔찍한 위협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으로 기록됐으며 북한과 한국 등 모든 한국 사람들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Earlier this week, I returned from a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where I met with Chairman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약 3분짜리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 주 초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과거 행정부들의 실패한 접근법과 완전히 단절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접근법들이 실패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summit also made a clean break from the failed approaches of past administrations, and failed they were. Our meeting was the first time a sitting American president.
이번 회담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와 처음으로 만난 사례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화는 열려 있었고 정직했으며 직접적이고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날 때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단호하고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conclusion of the summit, we signed a joint statement in which Chairman Kim, quote,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이는 북한의 비핵화로 향하는 절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은 그 과정을 북한의 디뉴킹이라고 부른다며 이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엄청난 새로운 번영과 안전 그리고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언급했듯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굉장한 미래를 붙잡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in Singapore, Chairman Kim has the chance to seize an incredible future for his people. Anyone can make war, but only the most courageous can make peace. Our world
누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감한 자만이 화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이미 너무 많은 갈등을 목격했다며 평화의 기회와 핵 충돌이란 끔찍한 위협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를 추구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남북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누려야 마땅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자신이 이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일에서 수주 그리고 수개월 동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and months, Secretary Pompeo will be working directly with North Korea to implement the denuclearization deal. In the meantime,
그동안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많은 일이 남아 있지만 평화는 언제나 이런 노력을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해 왔고 자신이 싱가포르에도 다녀왔다며 매 순간이 가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very hard. I made the trip. It was worth every second. It was an incredible event.
이번 회담은 굉장한 행사였다는 겁니다. 이어 아시아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훌륭하고 또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무언가를 생산해낼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통전화 개설은 두 정상 간 상당한 신뢰가 구축된 것을 의미합니다. 미북 관계 진전이 남북 관계 발전을 앞당기는 선순환도 기대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직통전화를 갖게 됐는데요. 이 전화를 핫9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두 정상이 전용 회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전통적인 의미의 핫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핫라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내게 전화를 걸 수 있다며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가 정상들 간의 핫라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관계에서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정상회담 직후에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두 차례 반복해서 대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또 그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집무실 내 핵단추를 거론하면서 서로를 위협했었는데요. 이제는 핵단추 대신 전화기를 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두 정상이 사실상 핫라인을 구축한 건 미북 관계에서 정상회담 못지않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들이 즉각 개입하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중국을 통해 자제를 촉구하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위기 관리 차원뿐 아니라 6.12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행해 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과 북한은 6.12 공동성명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상대가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 협상에서 뭔가 막히는 게 생기면 언제든 두 정상이 직접 개입해서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하트라인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맞교환이라는 미북 간 합의가 좀 더 신속하고 원만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화통화가 김 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예, 그만큼 미북 관계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북 관계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여는 등 크게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 하트라인 통화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4월 20일 청와대 내 문 대통령 집무실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무는 국무위원회에 하트라인을 설치하고 시험 통화까지 했지만 두 정상 간 통화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미북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진전을 부추기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0년 안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입니다. 그런 만큼 상호 만남의 횟수와 협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만남이 잦아지면 그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뢰가 커질 텐데요. 북한의 비핵화 실행이 점차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워싱턴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 설치와 한국전쟁 종전 선언 등도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요구하기도 전에 그들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유 중에 주목되는 건 미북 양측이 선의를 갖고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이 훈련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행동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 하원의원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 서한을 보내 훈련 중단 결정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15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매티스 장관 또는 패트릭 샤냥 국방부 부장관과 사전 논의한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또한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매티스 장관의 지지 여부도 물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한국 대통령과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와도 사전 논의했는지 물었습니다. 끝으로 북한과 한국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 사안과 관련한 국방정책의 주요 변화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의도가 여전히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매티스 장관이 30일 이내 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레그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한 불편함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방부 지도부와의 논의조차 없이 훈련 중단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또한 매티스 장관도 알고 있듯이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며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이 훈련들이 한국군과 미군, 일본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 사이의 협력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레고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매티스 장관으로부터 듣길 바란다며 이는 미국의 명성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 국가안보에 가해진 부분적 손상을 의회가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레고 의원은 앞서 13일 조윤재 주미 한국대사와 면담한 뒤 이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편 갈레그 의원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린 건 실수라고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하고 보상 없는 양보를 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미한 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뇌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맥케인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미한 군사훈련 유예는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하고 보상 없는 양보를 하는 건 미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쁜 협상 전술이라는 겁니다. 이어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전을 흉내내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동맹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들은 이런 외교적 과정의 결과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길 계속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지속을 위한 대가로 소위 선의의 양보를 하는 부담을 미국에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길 원하지만 평화를 최고 수준으로 위협하는 건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지독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런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되고 제재는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은 한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브 차관보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first of all, you're giving away something and you didn't get anything. We know that both
북한에 무언가를 주면서 뭔가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미한 연합훈련에 매우 반대해 왔습니다. 북한을 침공하기 위한 전주로 여겼죠. 한국, 일본과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방어 공약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훈련을 연기한다고 말하는 대신 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한국 방어 역량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군사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시는지요?
It's completely wrong. They are not provocative. They're basically defensive exercises that are run to make sure that the forces that are there.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연합 훈련은 도발적인 게 아니라 방어적 성격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현지에서 한국군과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이 총지휘를 하면서 공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괌에 배치된 미 공군 등을 어떻게 현지에 투입해 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도발적이 아니라 군사 준비 태세를 갖추는 차원이고 미국은 이런 훈련을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핵 협상이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Basically, the fact that you're just starting negotiations. No. Now, at some point, if you can ever get to a
협상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됐을 때, 뿐만 아니라 북한이 383 바로 앞에 배치한 모든 포를 제거했을 때나 군사 훈련 중단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반에 우선 훈련부터 중단하고 보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무조건 뭔가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바란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는데 북한과 중국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에게 어떤 신호로 읽힐까요?
Obviously sends the wrong signal, particularly now. He has since sort of modified those statements.
명백하게 나쁜 신호를 보낼 겁니다. 특히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가 미군의 훈련과 유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령 주한미군을 모두 미국으로 철수시키면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집니다. 현재는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에 경제적 혹은 다른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도 오래전에 한국 정부와 미군 주둔 비용을 놓고 협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군을 본국에 두면 아무래도 유지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뜻이죠?
If in fact you take the troops out and then you demobilize them, that's one thing. But I don't think he's talking about that because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해산시킨다면 모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국방 예산은 병력 확대 계획을 보여주니까요. 따라서 주한미군을 귀환시키면 그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유도하는 동력은 되지 않을까요?
No, they don't because they haven't. They've talked, they made a commitment to do it, which is something they've been doing since the early 1990s.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1990년대 초부터 비핵화를 말로만 반복했죠. 그랬을 뿐인데도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북한의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보상은 나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가령 북한이 매우 강압적인 사찰을 받아들이거나 핵 관련 실험 시설을 해체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때나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 체결은 어느 시점에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if you had a treaty in which they got rid of all of their nuclear weapons and allowed intrusive inspections to maintain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매우 강압적인 사찰을 받아들여 지속적인 비핵화 절차를 확인받으며 한국과의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된 포들을 모두 제거하면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북한의 군사 위협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점에 도달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로렌스 코브 미 전 국방차관보 인터뷰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지에 관해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관한 의구심은 회담 전보다 줄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많은 미국인은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미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미북 정상회담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7일 발표하면서 붙인 제목입니다. 두 매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사흘 동안 미 성인 4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3%가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과거보다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선 비핵화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30%에 그쳤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30%에서 41%로 11%가 오른 겁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지난 4월 5%에서 이번엔 10%로 올랐습니다. 반면 비핵화를 이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응답은 42%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적절하게 타협했다는 응답은 41%,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은 하지만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평가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55%는 이번 회담이 미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또 56%는 북한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독재자 김정은을 정상 국가 지도자로 미워하는 데 기여했고 미한 연합군사훈련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낮췄는지에 관해서는 42%가 동의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39%가 미북 정상회담이 핵전쟁 위험을 낮췄다고 답했고 37%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34%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것이라는 응답은 25%, 40%는 북한과의 합의를 믿기 어렵다고 답해 미국인들은 북한 정권에 관한 불신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재단이 2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무실이 폐쇄됐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최근 남북한과 미북 간 화해 분위기 속에 소외감이 커지고 동력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소가 위치했던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18일 BOA가 찾은 이곳은 한때 재단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간판만 그대로 남아있을 뿐 유리문 안쪽으로 보이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사무실을 임대한 건물 관계자는 이날 BOA에 통일부가 집기를 모두 빼간 상태라며 원상 복구 작업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3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재단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사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을 겪으면서 2년 넘게 출범이 지연됐고 결국 사무실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사무실 임대료 등 유지비용으로만 약 20억 원이 들었다며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사무실 철수와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출범이 안 돼서 재정적 소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사무실 임대 종료를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재단을 위한 노력들은 뭐 이미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 뭐 협의 공문을 통해서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인권재단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그래야 출범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노력들을 지속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백 대변인의 설명처럼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입니다. 재단이 출범하기 위해선 통일부가 2명,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미 통일부는 추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여러 교섭단체로 나뉘는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국회 차원의 합의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백 대변인은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사진 구성만 완료되면 사무실 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단체들과 관계기관들은 갑작스러운 사무실 폐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무실 폐쇄의 주 원인이 정치권의 타협 실패 때문이라고 하지만 최근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소극적인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대북 방송인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입니다.
중요한 건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를 발판으로 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려고 하는 게 탈북자들의 공통된 지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발판을 만들기는 커녕 통일을 향한 지금 잘못된 그 대북관계에 지금 어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국회 인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일표 한국 국회의원은 이날 BOA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실 폐쇄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폐쇄하는 건 과도한 결정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일단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정치권이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출범이 되도록 더 독려하고 촉구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재단 사무실을 그동안 준비했던 거를 문을 닫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조치들이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또 인권재단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여러 기대했던 단체들은 상당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홍 의원은 남과 북이 대화하고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면서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고 6.25 전쟁 이후 민간인 납북자와 국군 포로 등 해결되지 않은 인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관련 노력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지 않았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단체들은 최근 들어 소외감이 커지고 활동의 동력을 잃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북한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으면서 활동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김성민 대표도 최근 분위기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게 매우 힘들어졌다면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타협과 협력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탈북자들에겐 여전히 독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단체들의 바라봤을 때는 막막하고 답답하죠. 아주 막막하고 답답해요. 이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좀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보니까 더 답답하고 더 막막하죠.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단체 나우는 6월 들어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직도 나아지거나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오는 23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일본 오사카 북부에서 관측 이래 가장 강한 규모 6.1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240여 명이 나왔는데요. 태평양 건너 브레고리로 연결된 과테말라에서도 규모 5.6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또 콜롬비아에서 평화협정 수정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이반 두케 민주중도당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부모 자녀 격리 정책에 대한 이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지진 소식부터 알아보죠. 큰 지진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일본 제2 인구 밀집 지역인 이 긴키 지방에서 오늘 아침 18일 아침 규모 6.1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지인 오사카와 교토부 나라, 효고, 미에, 시가, 와카야마현 등 2부 5현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는데요. 이 80대 노인과 9살 어린이가 무너진 건축물에 깔려 숨지는 등 3명이 희생 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됐습니다. 부상자가 240명을 넘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 6.1이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예, 지진 활동이 잦은 일본 지역에서도 드물게 지진이 큰 지진입니다. 특히 오사카에서 1923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컸는데요. 11만 가구의 가스 공급이 끊기고 17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또 주요 간선 도로들이 중간중간 무너져 내려서 물을 뿜어내는 등 사고가 이어졌고요. 고속도로가 구간별로 폐쇄되고 오사카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도 한동안 금지됐습니다.
네, 이 전기와 가스가 끊기고 교통까지 막혔군요.
예, 지진 발생 시각이 오전 7시 58분, 뭐 한창 출근 시간이 따라서 혼란이 컸습니다.
네.
통근 열차와 신간센이 그 일부 구간 운행을 멈추면서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업무가 마비됐는데요. 당국의 긴급 대처로 전기 공급은 대부분 회복되고 철도 운행도 재개됐지만 가스관 복구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NHK와 현지 주요 방송사들은 재해 방송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당국이 여진을 경고하고 있다죠?
예, 일본 기상청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6 이상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당부했는데요. 이어서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방위성 같은 재해 대책 부서들 부처들을 비롯해서 관방장관, 총리실이 잇따라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명제일의 기본 방침으로 정부 전체가 하나가 돼 피해 구명에 나서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교통과 가스, 수도 등 시설 복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주민들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예, 지진 규모가 컸고 또 여진까지 예고된 상태라서 주민들 사이에 공포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긴키 지역뿐 아니라 인근 도쿄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한 도쿄 시민은 저희 BOA와 통화해서 굉장히 큰 지진이라 모두 놀라고 있다면서 당분간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는 관공서 지침을 따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후 연결망에는 도움 야구장 지붕에 균열이 생겨서 붕괴 직전이라거나 오사카 동물원의 야생동물 들을 탈출했다는 등 확인이 안 된 소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죠?
가능성을 몇 퍼센트다 수치로 밝힐 순 없지만은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변 지역에서 규모 4 이상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긴키 지진 몇 시간 전에 도쿄에서 가까운 군마현에서도 규모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면 진원 주변에 그 활단층이 많아서 지진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NHK 방송에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일대 방사능 유출 피해가 컸는데요. 도쿄전력은 당시 폭발한 제1원전에 이어서 안전을 위해서 제2원전도 폐쇄할 의사를 최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지진과 비슷한 시간에 태평양 건너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죠?
네, 일본 긴키에서 일어난 지진과 비슷한 때 과테말라에서 규모 5.6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태평양을 둘러싼 이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고리라고 불리는 이 연결된 곳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불의고리 일대에서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최근 여러 차례 경고해 왔는데요. 과테말라 지진 발생지는 얼마 전에 푸에고 화산 폭발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곳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자, 남미 콜롬비아에서 새 대통령을 뽑았군요.
네, 어제 콜롬비아 전역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결과 민주중도당의 이반 두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두케 당선인은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데요. 약 54% 득표해서 42%에 머문 이 좌파 구스타포 페트로 후보를 눌렀습니다. 얻은 표수가 1,037만 표 정도 되는데요. 콜롬비아 대선 결선 투표 사상 최대 득표입니다.
최대 득표와 함께 또 다른 기록도 남기게 됐다는데요.
예, 두케 당선인이 1976년생 만 41세입니다. 콜롬비아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되는데요. 60대 후반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현 대통령보다 훨씬 젊은 나이를 앞세워서 개혁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개혁성,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까?
네, 산토스 대통령이 맺은 콜롬비아 평화협정에 줄곧 비판적이었는데요.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곧 협정을 수정할 전망인데요. 이 협정은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에 50년 넘게 이어진 내전을 끝내는 내용인데요. 지난 2016년 산토스 정부와 그 반군 측이 체결했습니다. 이 산토스 대통령은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두케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평화협정을 체결 이후 그 이후에 생긴 문제들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협정 유지를 주장하는 좌파 페트로 후보에 맞섰습니다.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대선 쟁점이었던 이유는 뭔가요?
예,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내전 기간 저지른 전쟁 범죄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사회 혼란을 키웠다는 게 두케 당선인의 주장입니다. 또 혁명군이 총을 내려놨지만 그 대신 각 지역 군소 폭력 조직이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것도 문제로 꼽혔는데요. 그러니까 어설픈 평화보다는 개혁 조치를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할 지도자를 콜롬비아 유권자들이 원했던 것으로 영국신문 가디언 등이 해설했습니다.
이 평화협정 수정에 반대 의견도 있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수정해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의 과거 활동을 처벌하고 정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7천여 명에 달하는 혁명군 출신들이 강하게 반발할 걸로 외신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평화협정 이전보다 정치 사회적 혼란이 훨씬 심해질 수도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네, 두케 당선인이 내세운 국가 발전 계획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경제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산토스 정권에서 1.9%까지 떨어진 성장률을 4.5%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석유 산업과 광업에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탈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활동을 돕도록 법인세 인하와 규제 철폐 등을 공언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콜롬비아 새 정부와 미국의 관계는 좋을 걸로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두케 당선인이 몇 년 동안 미국에 유학했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이 아메리칸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17일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아버지 날을 맞아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법 이민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텍사스 국경지대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날에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상황을 규탄한 건데요. 이번 시위는 민주당 소속인 베토 오워크 연방 하원이 주도했는데요. 시위자들은 멕시코 국경 검문소에 모여서 엘파소 인근의 천막촌 인근까지 행진했습니다.
아이들이 천막촌에 수용이 돼 있나 보군요.
네. 수용시설이 모자라서 천막촌을 세웠다라고 지난주 연방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어린이 수십 명이 수용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냉방 장치를 갖춘 곳이라고는 하지만 한여름에 텍사스주의 폭염을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 수용시설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하죠.
천막촌을 방문한 건 아니고요. 네.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어린이 수용소를 방문하고 상황을 좀 둘러봤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뉴저지주에 있는 수용소를 찾아서 불법 이민자 5명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날을 맞아 불법 이민 가족 분리 정책을 규탄하고 시위를 촉구하는 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와 격리돼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따른 건데요. 지난 5월 초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몰래 들여오는 사람은 기소될 것이고 아이와 헤어질 수도 있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니까 불법 월경을 줄이기 위해 강경한 정책을 도입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부모와 아이들을 떼어놓는 건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와 격리된다면서 민주당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과 아이들을 떼어놓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는데요. 민주당과 인권운동가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국토안보부가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밝힌 데 따르면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6주 동안 거의 2천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격리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들의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전 영부인들까지 나섰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가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국가가 모든 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지만 가슴으로 다스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변인이 전했고요. 로라 부시 여사는 17일 워싱턴포스트에 게재된 글에서 부모 자녀 격리 정책은 비도덕적이며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B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차차 흐려져서 북부 지방에 낮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고 최저기온 18도, 최고는 21도입니다. 강계 흐리고 오후에 비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 23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17도, 최고 24도. 함흥 구름 많고 최저 16도, 최고 30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22도입니다.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최저 13도, 최고 23도입니다.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는 17도, 최고는 2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에는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에 다져진 우위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철도, 가스, 전력 등에서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입니다. 남북한이 올 여름과 가을에 잇따라 평양과 서울에서 친선 농구 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체육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한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 농구 경기를 개최하고 이어 가을에는 서울에서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남측이 남녀 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 선수 혼합 경기와 친선 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 경기는 이번이 네 번째로 15년 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이드 알 피트르 축제를 맞아 이루어진 사흘간의 휴전에 대한 연장을 거부하고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탈레반 전투 요원들은 외국인 침략자들과 그들의 꼭두각시에 맞서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종료에 맞춰 20일까지 조건 없는 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탈레반도 9일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축제인 이드 알 피트르 기간 정부군을 겨냥한 공세를 중단한다고 호응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간의 휴전이 성사된 것은 내전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대응해 취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EU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의 자주권과 영토 통합을 굳건히 지지하며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EU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러시아 제재는 내년 6월까지 유지됩니다. 제재 조치에는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지역 생산품의 수입 금지, 또 크림 지역에서 유럽인의 투자나 부동산 구매 금지, 크루즈 선박의 크림반도 정박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 운송과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부 제품과 기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UN 인권 최고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입국자 부모 자녀 격리 정책에 대해 부도덕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이드 대통령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UN 인권이사회 총회 모두 발언에서 어린이들을 학대해 부모들의 이주를 막으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어린이들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아동협약도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아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 서부 최대 도시 오사카에서 오늘 오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적어도 200명이 다쳤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58분 발생한 이 지진으로 도로 곳곳이 끊기고 지하철이 멈춰서는 등 도시 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또 건물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일부 건물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규모 6.1의 지진은 서있기가 곤란하거나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군이 시리아 동부 정부군 기지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시리아 국영 언론이 보도했지만 미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오늘 군 관계자를 인용해 동남부 국경지역 알부카말의 알하리에 있는 시리아 군 기지가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군 주도 연합군은 알부카말 지역에 공습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미군 대변인 측은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